신약 성경 402쪽 지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그 일곱 개의 그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그 위치적으로도 가운데 위치에 있고, 분량으로도 보시면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할 말이 많았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긴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어떤 그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형식을 따라서 먼저 수신자가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신자이신 그 편지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런 그 발신자로서의 모습을 그 상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을 것입니다. 유의미하게 우리가 조금 그 살펴볼 만한 내용은 그 두아디라 지역에는 제우스 신의 아들 신을 모시는 신전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는 말이야 제우스 신의 아들 신전이 두 개나 있어 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 제우스 신의 아들 신전을 모시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런 강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 신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같이 빛나는 분이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물론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묘사에서 차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구약성경의 맥락으로 보자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그런 인자와 같으니 또 그 하나님의 사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어떤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장군으로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묵시 문학에서는 최종적인 어떤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그 종말에 앞서 최후의 전쟁 전쟁으로 묘사되는 전쟁이 있게 마련인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전쟁을 수행하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시는 장수로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 또 그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책망하기 전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크나큰 칭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이상의 극찬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이는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그 이 말씀과 대비되는 한 교회가 좀 떠올라야 되는데, 가장 처음에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좀 떠올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하나님이 많은 칭찬의 말씀을 주셨고,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또 거짓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 그런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해서 쫓아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가장 주된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잊어버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수고한 거 내가 안다,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 나중에는 그 처음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에베소 교회랑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그림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내 사업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 나중 행위가 라는 그 행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인내한 것. 너가 한 그 행위들은 참 잘한 것인데 내 나중 행위는 처음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게 그 믿음 생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완벽한 교회, 하나님이 네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훨씬 더 크다, 너는 처음보다 더 사랑하고 처음보다 더 잘 믿고 처음보다 더 잘 섬기고 처음보다 더 잘 인내하는구나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 선지자라고 그 명명되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명은 아니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이세벨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청년 예배에 3년 이상 출석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이름. 이세벨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인 여자 이세벨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 여자는 바알을 섬기는 지역인 시돈에서 공주였었던 사람이었는데,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이 정략 결혼을 시켜서 그 시돈 왕의 딸 공주와 자기 아들 아합을 결혼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바알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타이틀은 걸고 있었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어떤 예배 대상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예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잘못하고 있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면 이 바알 아합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신인 바알을 그 나라의 신 이스라엘의 신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아갔었던 그 여자의 이름을 따와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잘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로 자라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렸던 이세벨과 같은 거짓된 선지자인 이 한 여자가 나와서 그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의 신자입니다. 선지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선지자라고 불리던 직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면 그런 직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어떤 직분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직분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세벨로 명명되는 이 여자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행음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가리키는 표현을 넘어서 전혀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어떤 배교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먹는 것은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모양새를 가리킬 수도 있죠. 어쨌든 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그 성적인 어떤 문란함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배교 행위를 일컫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두 가지를 다 그 묘사하고 있었으리라 추측이 되는데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거짓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고 그들 그 이 이세벨의 영향력을 영향 아래에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임을 생각해 보면 꽤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실한 자들로 알려져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으나 실천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그 진단을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그들을 꾀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 여자 이세벨에게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2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2절 이하에는 그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징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딸을 아주 사랑해서 잘 놀아주는데 잘 노는 그 놀이 중에 하나는 제가 아이를 집어 던집니다. 어디다 던질까요? 푹신푹신한 데다 던지죠. 저희 집에 라텍스 침대가 있는데 그 라텍스 침대에다 던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안 다치겠죠.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죠.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그 푹신푹신한 데다 던지는 게 무슨 큰 형벌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어떨 때 침상에 들어 눕게 됩니까? 침상에 들어 눕는다라고는 표현을 쓰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병들게 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표현은 그 추종자들에게 환란의 환란 가운데 던지겠다라는 말에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질병, 환란 이런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던져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2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말은 그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세벨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칭했던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겠죠. 그 사망으로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그 교회의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이들이 당하는 심판 때문에 온 교회가 각성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천명하십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두아디라 교회는 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완전 망한 교회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다행히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의 가르침이 아직 광범위하게 두아디라 교회에 퍼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직 그 여인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는 아직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훌륭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교훈을 던져주고 계시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하던 대로 해라.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관한 말씀이 26절과 27절 그리고 28절에 이어지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데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좀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막 깨뜨려 부수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그 이해가 되니까 조금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린다라는 이 철장은 그 목자가 가진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건 나무잖아요. 이건 철이고 그 막대기에 이렇게 그 철을 둘러 입힌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의 양들을 목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자기의 양들을 목양할 때 나타나는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변합니까? 원래는 양들을 잘 치기 위한 도구지만 일이나 곰이나 뭐 사자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들을 깨뜨리는 어떻게? 곰이니까 굉장히 힘들게 목숨을 걸고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지 못하는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대적, 자기 백성을 해하기 위해 다가오는 대적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숴버리는 그 일에 너희도 한몫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그 우리를 고문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고대 로마에서 새벽별로 알려진 금성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리고 통치권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다. 나와 함께 다스리며 내 백성을 해하는 세력들을 질그릇 부수듯 그렇게 부수고 승리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그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드러나는 지금의 그 모습을 잘 굳게 붙잡아 지키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세벨과 그 일당, 앞에 버가모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나타났던 그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여 행음하게 만드는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아디라 지역의 니골라당 대표 지도자가 아마 이세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들을 대적하라라는 것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보듬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같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누리며 서로 용납하는 그런 일을 함과 동시에 너희 안에 전혀 다른 교훈을 가지고 나와서 우상 숭배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행음하게 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배척하라는 그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여기 그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 청년일부에서 조장 모임을 하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주고 모두를 용납하라는 말씀이 많은데 왜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자들을 과감하게 내치고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내쫓으라는 출교나 출애 명령들이 동시에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이고 조화시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것이죠.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어떤 그 외적인 구분으로 나누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로 모여 무엇을 이루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죠. 이렇게 모였는데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 방탕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다름질하는 일로 열매 맺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징계해라 라는 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이렇게 다 묶여지고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는 뭔가 더 깊은 것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탄의 깊은 것이 뭐냐?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겠죠. 저를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알려면 사탄의 깊은 것을 맛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조건 피하고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재물을 먹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사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로 고백하고 이방 제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지방에서 말하자면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여러 그 무역하는 사람들 또 금속을 세공하는 장인들 직물을 만드는 장인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조합을 이루어 어떤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같은 제의에 참석할 것이 요구되는 때였습니다. 같이 제의에 참석하고 이방신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일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신전에서 제의를 드리는 일 뒤에는 언제나 성적인 문란함을 동반한 그 이후의 의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조합 안에 있는 다른 사람 조합원들과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그 조합에서 축출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그 생계를 위해서 타협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덥석 믿기를 문 것이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방탕이 있을 뿐이고 자기 만족이 있을 뿐이고 그 여파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그들에게는 심판을 분명히 내릴 것을 천명하시고 그 교훈에 빠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 할 것 없이 지금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신앙 굳게 잡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붙잡고 이세벨과 그의 일당에게 선포되는 그 심판을 가슴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는 그래서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자유로 너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추구하지 말고 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에서 24절까지 유명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너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느라 그것을 붙들고 열심히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보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제시되고 되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 음행, 자기만족, 호색, 더러운 것에 빠지는 것,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것, 우리는 더 깊은 것을 안다고 주장함으로써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주장하는 어떤 배타적인 자기 정체성, 구별하고 시기하고 내가 더 낫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이 경계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니골라당이 나오죠? 왜 이세벨 같은 여자가 나와서 유혹할 때 사람들이 그 교훈에 홀딱 넘어가죠? 우리에게는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더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잘못된 교훈을 냉큼 물어 따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4절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사실 진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못 박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있죠.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은 전에 죽어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전에 너희는 옛사람, 죽은 사람, 무감각한 사람,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때 목적하셨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꿈꾸며 거기를 향해 살아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로 잘 자라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어서 이전에 너희의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이후가 이전보다 더 컸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그렇게 잘 자라나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독버섯같이 곰팡이같이 포자가 하나 들어와 부패시키는 것이죠. 누룩이 하나 들어와 부패시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은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야 되는 고아가 아니다. 고아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소매치기도 해야 되고 구두도 닦아야 되고 쌈박질도 해야 되는 게 고아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게 고아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는, 더구나 그 부모가 부유한 자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너 먹어. 나는 많아. 집에 많아. 너 우리 집 가서 같이 밥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게 부잣집 아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 그래서 자신은 부요한 사람, 욕심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계속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 너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음행을 행하느냐? 뭐하러 다른 사람을 낮추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서 네 자신을 높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던지는 말씀이죠.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넘어오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뭐죠?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했던 그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섬기며 인내하며 잘 자라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주신 것 잘 받아서 너희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말고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회유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자유를 누린다는 핑계로 방종을 일삼는 또 방종을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고 내가 따라야 할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라고,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017년이 오늘로 끝납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는 칭호를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정체성을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2018년이라는 새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난 그 새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의 이 말씀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 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을 그런 열심으로 자라나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